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사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저희들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늘에서 오는 만나를 먹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날 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말씀인 만나를 먹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몇 주간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말하는 바는 탐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15절에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므로 청중들에게 탐심에 대하여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 이 탐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단어로 플레오넥시아 이런 단어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소유하는 것보다 더 얻고자 하는 욕망 그런 뜻입니다. 소유하는 것보다 더 얻고자 하는 욕망. 그래서 영어로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해 보자면은 a desire of more. more라는 게 더욱더라는 뜻이잖아요. 그 more, 더욱더에 대한 desire, 갈망이다 이랬습니다. 그게 바로 탐심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더 많이 더를 갈망하는 것이 바로 탐심인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서 전혀 자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머리가 피를 얼마나 많이 원합니까? 사람 몸에 달라붙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떼어내지 않으면은 계속 피를 원합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인간 내부의 욕망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나오는데 그는 그 나라에서 가장 부유하고 권력이 높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 근심이 뭔지 아세요? 그가 거하던 그 아름다운 왕궁 바로 앞에 있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 때문에 근심을 했습니다. 그 포도원을 자기가 가로채지 못해가지고 고민하고 근심하였던 것입니다. 탐심이라는 게 바로 이래요.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그거 좋은 거 보면은 그게 괴로운 것입니다. 그거 뺏지 못해가지고 안달해합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자신은 불행하다 그렇게 느낍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도 남이 가지고 있는 그거 하나 때문에 자기는 불행하다고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이 아합은 나봇을 결국 죽이고서야 그 포도원을 자신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 아합의 내부에 있는 게 바로 이 무서운 탐심인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보편적으로 이 탐심에 무서운 죄악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십계명의 제10번째 계명이 바로 이 탐심을 금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다른 계명들은 다 외부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듯하게 보여요. 그런데 물론 내부적인 것을 이야기하지만은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10번째 계명은 단도직입적으로 사람의 내부를 향해서 경고하는, 금하는 그런 계명인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마음을 향해서 금하고 있는 계명이 바로 10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금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이 탐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간의 탐내입니다. 다른 사람 집, 다른 사람 아내, 다른 사람 소, 낙인, 다른 사람 재물, 서로 탐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재판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다 마음에 있는 탐심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서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났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이랬습니다. 여기 이 마음 내부에 있는, 그러니까 이 우리 인간 내부에 있는 그 정욕, 이게 바로 탐심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실상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정욕과 탐심이 있어가지고 인간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더 많이 가지기 원하고 더 소유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 많이 갖고자 아우성을 칩니다. 이와 같이 무서운 탐심이 이 사람들 내부에 다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절에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탐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방금 설교하고 계셨거든요, 청중들에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설교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 예수님 설교하시는 동안에 그 메시지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깊고도 영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에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설교 듣는 동안에 그 깊고도 심오한 주님의 영적인 메시지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를 설교 듣는 동안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형과 유업을 나누는 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예수님께서 설교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인터럽해서 딱 개입해가지고,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누게 하소서,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설교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이 사람이 어떤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심판과 영원한 내세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설교를 하셨는지 하는 것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영원한 내세와 다가오는 심판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청중들에게 아주 엄숙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 때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이 죄인들에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죄인들은 어두운 데서 범죄하면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악들이 모두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도 마음에 자신이 지은 죄악들의 일부분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지은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다 기억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그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두렵고도 무서운 심판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까? 그리고 5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무서운 지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지옥이 존재합니다. 지옥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을 그곳에 던져넣는다는 아주 두렵고도 무서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 심판과 다가오는 그 내세, 또 무서운 지옥, 그런 설교를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놀라운 엄중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을 때에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설교를 중간에 끊으면서 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 예수님 말씀하셨던 영적인 진리에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설교 들으면서도 자신의 유업 문제를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저분은 랍비이기 때문에, 선생이기 때문에 저분에게 내 유업의 문제를 건의해보면 아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다가오는 내세에 중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계셨는데 이 사람은 그것이 선포되는 동안에 내내 현세적인 삶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어떠한 설교자이십니까? 예수님보다 더 탁월하고 뛰어난 설교자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우리가 조지 필드가 위대한 설교자다, 바울이 위대한 설교자라 이러지만은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탁월한 설교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은혜롭고도 진중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메시지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의 재산 문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들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몰라요. 형과 유업을 나누는 구체적인 문제가 뭔지 잘 모릅니다. 아마 이 사람이 형과 유업을 나누는 문제에 있어서 너무 적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형이 주어야 되는데 안 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백방 뛰어다니다가 여기 와서 설교 듣다가 아, 저분이면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거저 놀라게 되는 것은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그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엄중한 말씀을 들으면서 심판과 다가오는 내세에 대해 생각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유독 현세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원한 내세에 관한 진리인 것입니다. 복음은 죽음 이후에 심판을 면하고 어떻게 천국의 복락을 얻을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물질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다른 이방 종교에서 말해줍니다.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세의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말해주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신령한 복을 말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영적인 복이라, 신령한 복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이 세상의 현세적인 물질 또 외적인 복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있어요. 병낫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건강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아끼셨던 탁월한 설교자들이 30대 중반에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병으로 죽었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 하나님도 그를 가장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30대 중반에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이 위대한 내세에 관한 천국 복락의 이 진리를 현세적인 것들로만 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 이용해가지고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오늘날 그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꺼도 심오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지하게 영원한 내세에 관한 일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물질을 어떻게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 그런 무리의 사람들은 1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에 사람의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물질 문제는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 법에 속한 사람들이 알아서 할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 가야 돼요. 예수님께 오면 안 됩니다. 해결 못 받아요. 히브리서에 뭐 보세요. 재산 빼앗기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고난당하고 유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로 다가오는 사람 해결 절대 받지 못합니다. 다른 데 가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재산 분배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 법 이런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더 높고도 고귀한 목적 때문에 오셨는데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내세에서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잘 살고 잘 먹는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에서 지옥의 그 고통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건져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한 내세의 복락을 말하는 복음을 들으면서도 현세의 일들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할 때 이전에 목회 경험을 보면 보여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몇 층 되는 그런 빌딩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더 많은 복을 원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있느라면 참 마음에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내세의 복락을 가져다 주는 복음을 들으면서 현세의 일들만 생각합니다. 이 사람과 같이.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 마음속에 탐심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그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들으면서도 물질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무서운 탐심이 있습니다. 이 탐심이 대거되지 않는 한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주님의 십자가 피의 능력으로 다 버린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탐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복음을 들으면서도 세상의 물질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현세적인 복을 얻고자 이곳에 와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다른 종교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이 세상에 있는 헛된 복들을 줄 것이라 약속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다른 종교로 가봐야 됩니다.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이 세상에 값싼 것을 복이라고 말하면서 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영원한 내세의 복을 말하는 것이고 영원한 내세에서 구원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엄청난 복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들을 때에 과연 무엇을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탐심이 있으면은 천국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하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탐심을 버려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영생에 관해서 질문을 했어요. 천국 가고 싶어서 와서 영생에 관해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함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모든 것을 다 지켰으니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를 잘 모르고 있었던 이런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지켰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지켰으니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깨달음이 부족한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매우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의 마음에 탐심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쫓지 못한 것입니다. 탐심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재산을 다 팔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이 청년에게 특별히 그 탐심에 관한 부분들을 시험해 보시고 재산을 다 팔고 나를 쫓으라. 다 지켰다고 해놓고 마음에는 여전히 탐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탐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쫓을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지 아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 때문에 천국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돈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잘못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솔로몬도 부자였고 욥도 부자였습니다. 돈을 많이 소유한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마음에 있는 탐심 때문입니다. 부자들에게 탐심이 많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자는 마음에 탐심이 가득합니다. 탐심이 없는 부자가 있다면 그는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자는 마음에 탐심이 가득해가지고 많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모으려고 했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돈을 버는데 아주 진력을 합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메밀냉면을 만드는데 밀가루에 검은 공업용 원료를 섞어서 만들던 어떤 사람이 잡혔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공업용 원료가 사람의 인체에 얼마나 해를 많이 끼칩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탐심이라는 게 이래요. 다른 사람들이야 그것을 먹고 병이 나든지 죽든지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돈만 벌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야 집이 없어서 가난하게 살아서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는 투기하고 돈 많이 벌어서 평생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사람 내부에 있는 그런 탐심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노력과 정력을 다 바치는 사람이니 여러분, 복음 이 사람에게 들려주면 관심 기울이겠습니까? 탐심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려줘도 관심을 전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자 가운데 탐심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탐심을 가지고서 평생 이 세상에 재물 모으는 데만 관심 쏟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쾌락,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돈.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갑절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을 때 영적으로 무뎌지기 쉽고 양심적으로 강팍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자가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절대 예측하지 못해요. 사람 내부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할지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복권에 당첨된 대다수의 사람들의 말로가 아주 비참하다는 사실은 이미 증명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그냥 하루 벌고 하루 먹으면서 어렵게 살 때는 그냥 건전하게 살았는데 1등 당첨돼가지고 몇십억 딱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 보면은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가 그런 기록들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자살해 죽었거나 뭐 어떻게 했거나. 사람이 부자가 될 때에 그 다음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돈이 생기고부터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성경이 아주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모하는 사람은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 마음에 탐심이 자리에 잡고 있기 때문에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아도 늘 관심은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과 같이 이 땅의 물질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이 기독교가 거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내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인맥에 무슨 관련이 되지? 이런 식으로 와 있어요. 나중에요.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지요. 어디 가보고 싶어도 가난하기 때문에 못 가지 않습니까? 여행을 어디 가보고 싶어도 가난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부보다는 영혼을 더 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가난이. 오히려 가난이 더 견딜만한 것이죠. 부한 상태에서 자기가 견딜 수 있으면은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의 마음에 탐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돈의 맛을 알면은 더 이제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재물과 함께 파멸되는 것입니다. 부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파멸시키는 무서운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자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아요. 큰 장애물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자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부자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더 겸손해야 되고 더 갑질로 기도해야 됩니다. 더 겸손하고 더 갑질로. 탐심을 갖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보면은 부유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부자는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자신의 영혼을 깊이 돌봐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그 좋은 나그네에서 쫓겨났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탐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다. 오직 하나 빼고. 어떤 사람들은 그 선악과 사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랬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이 그거 하나 금한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먹도록 하셨어요. 동산나무에 각종 나무의 모든 실과를 다 먹도록 하고 단지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에 대한 탐심이 결국 그들을 파멸시켰습니다. 여러분, 천사 중에 일부가 어떻게 파멸되는지 아세요? 그들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그 영광스러운 직분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것에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지위까지 높아지려고 하다가 파멸된 것입니다. 이처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탐심 때문에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분명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돈에 대한 탐심, 명예에 대한 탐심, 물질에 대한 탐심 혹시 그런 것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파멸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복음에서 결국은 돌아서게 만듭니다. 천국에 들어가고자 원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주님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엄중한 경고를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탐심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탐심을 버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 여러분의 탐심을 못 박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 탐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랬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에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는 그런 일이 있어야지 탐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은 이전에 세상에 사랑하던 그런 것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물질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오직 관심은 다가오는 영원한 내세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탐심을 영단번에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을 때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탐심을 버릴 수 있는 길이 뭔가?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이 탐심을 못 박았다 그래가지고 이 탐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탐심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옛사람의 성품에 속한 탐심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 남아있는 탐심조차도 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사도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랬습니다. 사도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놓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부한 상태에 있든지 가난한 상태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들도 자족하기를 배울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존 C. 라일은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적게 가졌다면 많이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를 빼앗겠다면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으며 또한 헛된 욕심을 버리고 오직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랬습니다. 얼마나 이 맞는 말입니까?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우리가 적게 가지고 있다면은 이 적게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게 산다면은 이것이 내 영혼에 유익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하셨구나. 내가 부한 상태에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부한 상태에서도 탐심을 부리지 않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부를 주셔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이렇게 하셨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자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탐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탐심을 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은 모든 것을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탐심을 버릴 수가 있어요. 이 짧고 유한한 시간 세계 속에서 인생을 바라보면은 마음속에 탐심이 부릴 듯이 일어납니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끝인데 죽으면 모든 게 소멸되고 끝인데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만 바라보면은 마음속에 탐심이 부릴 듯이 일어나요. 절제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인생 7, 80년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것을 한번 바라보세요. 영혼의 관점에서 이 점과 같은 인생을 바라보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의 재물이나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이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잠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랬습니다. 보이는 이 세계는 잠깐이라 언젠가 불타 없어질 그런 것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이 세상은 마지막에 불타 없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집도 금도 보석도 다 불타 없어질 것들이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에는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이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불타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애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토록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불타는 것을 볼 때에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 탐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이 지나감이니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다 사라질 날이 올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잠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탐심을 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특별히 13절부터 15절까지만 다루었습니다. 무서운 탐심을 가진 한 사람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믿는 신앙인들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저 영원한 내세의 복락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내가 많은 복을 얻지 않을까? 내가 병 고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병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병 낫지 않으면 기독교 별거 아니네 다 갑니다. 기독교 그 병 고쳐주는 그런 종교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뭐 기도원 무슨 집회하면서 병 고치러 오라 이러지만은 성경에 보더라도 병 고쳐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 뒤에 따라왔던 잠시 표적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것을 전면에 갖다 붙이고 마치 기독교가 그런 거 해주는 종교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기독교에 오면서 내가 여기 와가지고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무서운 탐심을 가지고 와서 앉아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을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건져주시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오늘의 본문의 경고를 듣고 그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신이 먹고 마시고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며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준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의 만족과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쓰는 인생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필시 그 내부에 있는 탐심과 함께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고자 소망하는 사람은 자신 마음에 있는 모든 탐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완전히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유업을 나눠달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을 향해서 하신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탐심을 버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마음속에 탐심을 가지고 거짓되이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탐심을 버리게 해 주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버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며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가난에 처하든지 부한 상태에 있든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만족하고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내세에 복락을 기대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